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언제나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영접하소서.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풍요롭게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장세우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일기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이 귀한 자리에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꼭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세 분의 권사님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분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눈길이 닿는 그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아버지 계획하시는 것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매 시간 우리 목사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아버지 귀한 시간에 장서영 목사님 설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온전히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수요 예배, 오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만 다 모여 계시네요. 네,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30장. 자, 21절로 25절까지 우리 주보에는 22절로 되어 있는데 자 21절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함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 같이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이 시간 가운데 같이 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은혜 받으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받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찬란하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내 모든 근심 걱정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모든 문제,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러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네, 늘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오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 다니다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40년 전에 건축할 때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직까지 40년 전에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할 때 그분의 수고와 헌신과 그 노고와 그분의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헌금들 다 받으셨고 충만한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우리가 계수하면서 지금도 다시 그 은혜를 생각하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너무 차갑고 냉랭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안경을 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물론 안경도 끼고 있어야 되지만 그 세상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원리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7월 8일부터 11일까지 공동생활을 사랑마을 공동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공동생활을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인데 우리 교인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찬조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도움으로 우리 청년들이 또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장로님들이 매번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저희 교회만의 특별한 또 전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설교하러 오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늘 오신다고 얘기하시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참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또 권사님들이 또 네 분이 오셔서 또 밥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냥 밥이 아닌 호텔에 와서 우리가 밥 먹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우리 자녀에게 해 주시는 엄마의 밥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저에게 또 뭉클하게 다가왔던 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한 자매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찬조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또 명단을 제가 쭉 한번 보는데 우리 은혜마을 형제 자매들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형이 되었다고 엊그제 사랑마을이었는데 형이 되었다고 돈 번다고 동생들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후원해주고 찬조해주시는 그 모습에 이 마음이 한켠이 참 따뜻해지고 뭉클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철저하게 또 계산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나중에 뭐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크게 두 가지의 세계관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의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학점과 취업을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정의와 공정이라는 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가치입니다. 장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한 만큼 정당한 그런 결과를 얻고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이 보수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공정한 사회이고 정의 아니겠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은 세상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당하고 이 소중한 이 정의의 세계관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오직 은혜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원리로만 움직이는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또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허물 많은 죄인인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만 풀 수 있는 그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 은혜의 원리로만 작동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이 정의의 원리와 여러분 이 은혜의 원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지, 여러분 이 은혜의 원리와 정의의 원리가 부딪히는 이 현장을 보여주는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인류가 낳은 최고의 극작가라고 불러지는 이 셰익스피어의 명작인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소설을 거의 90%는 다 읽었으리라 믿고 여러분 다 읽어본 소설이죠? 한번 물었더니 아무도 안 읽었던 거예요. 요즘 친구들이 책을 많이 읽는 줄 알았는데, 또 어릴 때 우리 엄마들이 다 읽어준 책인 줄 알았는데 또 읽어본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읽어보셨죠? 네, 읽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사니오라는 여러분 청년이 나옵니다. 바사니오라는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포샤라는 여인입니다. 이 바사니오는 포샤에게 청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 포샤의 아버지가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이 포샤에게 청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니오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샤니오라는 청년에게는 아주 착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라는 친구였습니다. 이 안토니오는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사니오가 늘 이 안토니오 친구에게 도움을 얻고 살았었는데, 또 다시 한번 도움을 얻으려고 친구에게 찾아가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내가 한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구나. 여러분 안토니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사랑하는 친구, 내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이 친구가 청혼을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그동안도 많이 빌려줬는데 지금도 다시 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오에게 지금은 돈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버리고 다 빌려줘버리고 이자도 없이 그냥 다 빌려주고 나눠줘버리고 돈이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무역업을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자기의 상선이 배가 곧 들어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들어오기만 들어오면은 더 큰 돈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바샤니오에게 안토니오하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친구여, 우리가 저 샤일록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이 샤일록은 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토니오와 바샤니오는 저 샤일록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고리대급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저의 샤일록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리기 위해서 샤일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럼 어찌된 일인지 이 샤일록이,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안토니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자를 당신이 원하는 만큼 줄 수 있어. 나는 이자를 줄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은, 샤일록은 이자를 원하지 않고 한 가지 조건을 걸게 됩니다. 세 달 안에 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당신의 가슴 가장 가까운 살 1파운드를 내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조건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오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무역선이었던 그 배가 전부 다 침몰했다는 것입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이 되는 그 상선이 전부 다 침몰해버리고, 그럼 이제는 이 친구가, 이 안토니오가 이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미 바사니오는 총혼을 했었고 포샤랑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니오에게 편지가 한 통 옵니다. 사랑하는 안토니오에게, 바사니오야,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자책하지 말아라.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편지였습니다. 포샤는 이 바사니오에게 너를 위해서 네 친구가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니 내가 돈을 두 배 세 배로 줄 테니 이걸 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네 친구를 살리라고 얘기합니다. 재판장 앞에서 이 바사니오는 이 고리대금업자였던 그 샤일록에게 내가 당신에게 빌려준 이 돈의 두 배 세 배를 드릴 테니 내 친구 안토니오를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샤일록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나는 오직 법대로 계약서대로 요구할 뿐이오. 재판장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저에게 합당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합당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재판 자리에서 샤일록이 쓰고 있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의와 법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샤일록의 말에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을 어겼으니 약속대로 대가를 받겠다는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용서나 자비는 전혀 끼어들 틈이 없고 이 차갑고 철저한 이 인과응보의 잣대가 이 안토니오의 목을 지금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의 바사니오의 이 아내였던 이 포샤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이 남장을 하고 이 남자의 모습으로 지혜로운 법학 박사로 변장해서 이 법정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재판장의 옷을 입고 이 포샤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포샤는 재판장 대신해서 가짜로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이 자리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재판 판결을 내리기 전에 칼을 들고 있었던 이 샤일록을 향해서 여러분 인간의 정의를 뛰어넘는 이 자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엄격한 정의대로만 심판을 받는다면은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샤일록, 저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샤일록은 끝까지 그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 자비를 거부합니다. 나는 오직 법대로만 하겠소. 나는 오로지 이 계약서대로만 하겠소. 라며 자신의 주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포샤는 율법주의자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이 반전의 판결을 내립니다. 좋습니다. 그의 살 1파운드를 베어 가십시오. 1파운드는 454g 정도 됩니다. 단 계약서에서 살 1파운드라고만 적혀있지 피에 대한 말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살은 되되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거나 틀끝만큼이라도 이 무게가 다르다면 당신은 전 재산이 몰수되고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살만 정확하게 뵐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샤일록은 자신이 그토록 붙잡았던 이 법의 정의의 엄격함 때문에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샤일록은 사람을 고의로 죽이고자 했다는 이 죄 때문에 이 베니스 법대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 사형의 위기에서 살려달라고 여러분 애골복골하며 겨우 목숨만은 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법정은 샤일록에게 이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평생 자신이 멸시하였던 저 기독교인들, 그들이 믿었던 그 기독교로 강제 개종하라는 잔인한 선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뭐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참 통쾌하다, 해피엔딩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소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토니오를 구원하겠다고 나선 이 바샤니오의 이 여인이었던 이 포샤 역시 결코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자비로운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선을 행한답시고 재판관 자리를 훔치는 이 거짓과 사기극을 벌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름돋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하늘에서 내리는 담비 같은 자비를 그토록 아름답게 연설해 놓고서는 막상 재판에서 이기자 이 샤일록에게 강제로 개종하라는 이 종교적 폭력을 휘두르며 철저하게 보복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포샤가 말한 자비는 내 편만을 위한 여러분 선택적 자비였고 이 원수에게는 단 한 방울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던 철저한 위선이었던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소설을 통해서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외치는 즉 샤일록이 외치는 그 정의는 잔인하고 인간이 흉내내는 자비 즉 포샤의 그 자비는 위선적이다. 인간의 법정과 종교에는 진짜 구원이 없다는 이 절망을 이 셰익스피어는 폭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계산기로는 그리고 이 불완전한 자비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이 진짜 은혜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마을 친구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이번에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런 사랑 그 조용히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처럼 계산이 완벽하게 차단된 이 진짜 은혜의 세계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완전하고 절망적인 소설 이 베니스의 법정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이 부솔 시냇가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 부솔 시내는 뭐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지명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명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에는 방금 우리가 나눈 셰익스피어의 소설 속 고리 대금업자였던 그 샤일록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거주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이 시글락을 잠시 비운 사이에 여러분 아말렉 군대가 이 다윗의 성을 빈 이 시글락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두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이 다윗의 군대 병사들의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아 가버리고 그리고 이 성읍에는 불을 질러버립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돌아와서 이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고는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들이 대성통곡하며 울었는지 성경은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쫓아가면은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가거라, 따라잡을 수 있다. 다윗은 다시 힘을 얻고 정신을 차려서 즉시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노와 슬픔에 가득 차서 정신없이 달렸는데 갑자기 문제가 닥쳤습니다. 군사들 600명이 달렸는데 그 중에 200명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도저히 더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명이 도무지 그럴 수가 없어서 그들이 멈추어 선 곳, 그곳이 바로 부솔 시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부솔 시내는 열심히 달려가다가 멈춰 선 곳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한 곳이 바로 이 부솔 시내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200명을 이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남은 400명만 데리고 이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목숨 건 전투를 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다윗은 이 아말렉을 대파하고 빼앗겼던 그 아내들과 그 가족들과 그들의 수많은 전리품들을 빼앗아서 그들은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들과 다시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순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무서운 갈등이 폭발합니다. 전쟁터에서 나가서 피 흘려 싸웠던 이 400명의 군사들 중에서 성경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이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량배들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의 말이 뭐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늘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들이 지금 외쳐 부르짖고 있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극히 정당하고 공정한 요구입니다. 목숨을 걸고 여러분 화살을 맞아가며 싸운 사람이 있고 지쳐 시냇가에서 그냥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누워서 쉬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전리품을 똑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땀 흘린 만큼 가져가고 기여한 만큼 배당받는 것, 그것이 말하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이 정의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공정 아니겠습니까? 이 불량비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논리가 바로 여러분 오늘 소설 속 이 베니스의 상인의 소설 속에서 나오는 이 고리 대금업자 이 샤일록의 논리였습니다. 나는 계약서에서 적힌 대로 요구하는 것이요. 내게 합당한 법과 정의를 내리시오. 여러분 준 만큼 받아야 하고 일하지 않는 자는 굶어야 하는 철저한 계산기와 인과응보의 세계관이 바로 이 법정을 지배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논리가 여러분 통과된다면 이 부솔 시내에 있는 이 200명은 가족은 건져설지 몰라도 당장 이제 먹고 살 재산이 없어 딱 굶어 죽어야 하는 이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 샤일록과 같은 세상의 계산기를 철저하게 깨부수고 이 인간 포샤의 이 위선적인 자비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우리를 추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서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오. 또 동지들이 제안한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전리품은 너희가 피를 흘려서 쟁취한 너희의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애초 시작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이 인간에게 생기를 두드리며 저 지친 형제들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부솔 시내 앞에 두 부류를 만나게 됩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그냥 쉬고 있었던 저 200명들과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어쩌면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저 400명의 용맹한 병사들, 저 두 부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솔 시내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 오른편에 서 있었던 이 용맹한 군사들이 우리였던 것입니다. 저렇게 게으르고 저렇게 자기 가족을 구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 나서야 했는데 저 무책임한 사람들, 우리는 늘 저들을 비난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 두 부류는 늘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솔 시내는 어쩌면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곳인 것입니다. 교회는 늘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늘 나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앉아 시원한 물가에서 발만 담그고 그냥 누워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교회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전리품은 너희가 피 흘려서 쟁취한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활을 잘 쏘았기 때문에, 칼을 잘 휘둘렸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우리 힘으로 나의 아내와 나의 가족들을, 저 전리품들을 내가 빼앗아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전적인 아무런 공로 없이 철저한 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 주시는 나의 은혜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인간의 정의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의 세계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세계는요, 이 은혜의 세계관이라는 안경으로 똘똘 뭉쳐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을 흠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윗을 흠모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자나 지쳐 아무것도 하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이 소유물은 똑같이, 여러분, 똑같은 이 천국의 시민의 분깃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바로 이 부솔 시내였던 것입니다. 이 부솔 시내는 이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가 철철 흠들러 넘치는 그런 은혜의 계곡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정의의 세계관으로서 온통 차갑고 냉랭하고 피 튀기는 그런 삶의 현장같이 보였던 그런 차가운 시냇물이었는데, 다윗이 등장한 순간 따뜻한 시내가 된 것이었습니다. 소설 속 베니스의 법정은 끝내 이 샤일록을 처벌하고 재산을 빼앗는 보복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비를 외치던 이 포샤도 결국은 자기 편만 챙기는 위선자로 끝이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만든 법정과 인간의 도덕에는 진짜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은혜는 여러분 늘 조건적이었고 내 편에만 흐르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부솔의 법정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포샤처럼 가짜 가운을 입고 사기극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내 편만 챙기며 뒤처진 자를 소외시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저 주신 은혜를 기억했기에 아무 공로 없이 지쳐 쓰러져 있는 이 200명을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부솔 시내의 은혜가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완벽하게 완성된 곳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법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 율법의 정의를 대충 뭐 얼룩뚱땅 뭉개고 그냥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이 엄격한 공의의 칼날을 이 단 한 차례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그대로 꽂아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100% 흠없이 집행하셨고 동시에 우리에게 100% 완벽한 사랑, 완전한 은혜를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샤처럼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원수를 칼로 위협해 강제로 그렇게 개종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샤일록처럼 눈이 멀어 복수의 칼날을 갖고 있었던 이 원수 같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며 스스로 저주의 칼날을 받아내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은혜는 위선과 이 계산이 섞여 있지만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부솔 시내로 흘러내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가장 정직하고 원수까지 품어내시는 진짜 은혜였던 것입니다. 매일 세상의 계산기 앞에 지쳐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시글락같이 폐허가 된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보겠다고 발부둥 치다가 기진맥진 지쳐 쓰러져 오늘 부솔 시내가에 낙오한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시나요? 너는 이번 주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니? 너는 얼마나 자격이 있니? 라고 묻는 이 샤일록과 같은 세상의 목소리에 여러분 귀를 닫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부솔 시내에 지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나를 완벽한 공의와 사랑으로 살리내신 이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이 진짜 은혜를 누리시는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정의와 공의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와 동시에 은혜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교회 앞에 흘러가고 있는 이 부솔 신의 앞에 우리는 모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400명도 있고 200명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400명이 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치져 쓰러져 있는 200명도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모두를 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같이 나누며 같은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솔 시내에서 흘러내리는 이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당신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이 가졌던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저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분깃을 저도 200명들에게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은 정의와 은혜로 흘러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는지요? 저는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살아갔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메말라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권선 킹액과 같은 그런 정의로만 똘똘 뭉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흘러보내었던 그 은혜의 강물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소산을 우리가 나누어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쉬기를 원하고 어쩌면 세상 속에서 포기하기를 원하는 머물러 멈춰서버린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다윗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 가운데 잔잔하게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그 부소리의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로 내 가슴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내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인생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고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라오스에서 수고로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돕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선교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멈추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에게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주셔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수고하고 선교에 수고하고 해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최전방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최전방에서 우리 목사님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데는 수많은 마귀가 수없이 방해하고 삼키려고 하고 선교가 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해주옵소서. 동행해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영들, 마귀의 영들 다 쫓아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강물을 그 강의 현장에 부어주셔서 참석한 모든 종들이, 라오스 이 몽족의 종들이 은혜받고 도전받고 전도와 선교해야 되겠다고 꿈을 꾸고 비전을 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는 강근함을 우리 목사님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끝나는 시간까지, 내일 수료하는 그 시간까지 힘있게 주님은 이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이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몸이 마디마디에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모님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관건이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또 기도를 인도하실 때에 성령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시아우 교회, 그 교회가 무솔 신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꿈과 희망이 없는 목회 자리에 있다면은 말씀 듣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꿈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새롭게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목회 현장에서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하는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종들이 이번 계기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우리 사랑하는 요정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아, 그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오전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주님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부솔 신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 400명의 용맹한 장수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구출하고 또 수많은 공로를 우리가 업적을 남길 수도 있게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불량배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며 겸손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200명의 나약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세우며 그들에게 이 다윗의 시선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종에게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실 때에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게 해주시고 참석한 모든 라오스 몽족의 목회자들이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전도하며 선교해야 되겠다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선교와 전도에 쉬지 않게 해주시고 더 수고로이 더 힘을 내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께 착하고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역사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음성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조건 없이 같이 나누겠다고 마음 가운데 굳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라오스에서 수고로이 선교와 전도에 힘쓰며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며 복음 전파가 무엇인지를 또 라오스 목회자들에게 나누고 있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목회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은혜와 그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